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전 A 시간 은혜로운 시간 가지셨습니까?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정상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더만 한국에서는 좀 잘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성령이 한 시간 더 했으면 하고 이야기하던데 자꾸 시간 됐다고 자꾸 맞춰야 된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정말 참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참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뭐 한국에서 아프리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 한국에서 하는 월드캠프 또 장관 포럼 또 우리가 그 각 그 대륙별 또 혹은 그 국가별로 이렇게 월드캠프 할 때 우리가 또 후원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정말 뒷받침이 되어서 참 이 시대를 복음으로 덮어나간다는 마음이 드니까 참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 복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제7장 1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제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위로는 중국 또 아래로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막혀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광주에서 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완도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완도는 청해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있어요. 장보고가 그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그 당시에 이 중국과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그 세력을 떨쳤던 그 본거지가 완도에 있는 청해진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넓은 무대로 활동을 했다고 해도 이제 그 범위가 한국, 중국, 그 다음 이제 일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중국, 일본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우리가 발을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기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고 계시고 문을 열고 계신다. 그 항상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발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한 시절에 또 우리 교회도 연약했던 시절에 벌써 20년 전에 해외 선교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문을 열고 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IYF가 시작이 되면서 IYF 활동을 하고 또 월드캠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시려고 굉장히 우리한테 힘있게 이렇게 길들을 여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제 한류 열풍이라 그러잖아요. 한류 열풍. 또 K-POP. 얼마 전에는 뭐 싸이의 오빤 강남 스타일. 요즘 인터넷에 오빤 강남 스타일을 따라잡을 새로운 그 댄스가 나왔는데 여러분 짜라빠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IYF의 살은 짜라빠빠래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전에 뭐 70만인가 뭐 해가지고 아주 그 덕분에 이제 그 짜라빠빠와 함께 나왔던 뭐 두치와 뿌꾸? 뿌꾸와 두치? 뭐 이런 것들 또 그 토마토 있잖아요. 뭐 나는 주스 될 거야. 찌익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같이 등달아 이제 인기가 있대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중국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아예 시집을 와가지고 한국 형제하고 결혼해서 사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 중국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그래도 알려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오는 걸 굉장히 동경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시집 온 자매에게 물었거든요. 그 중국에 있는 분들이 뭘 보고 한국을 그렇게 동경하고 한국을 그렇게 오고 싶어 하냐.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막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꿈의 나라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행복한 꿈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거의 살아가려고 하니까 거의 기진맥진하고 죽을 지경입니까? 얼마나 자살만이에요. 그래 이제 그 한국을 그렇게 동경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한국 그 드라마를 본대요. 여러분 드라마 속에 나오는 집 치고 나쁜 집 봤습니까? 드라마 속에는 이상하게 나쁜 집도 좋게 보여요. 그죠? 그렇죠? 예, 드라마 속에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한국에 대한 환상에 젖어가지고 왔다가 와서 실제로 살아보면은 뭐 하겠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반대로 우리가 참 그 현실에서 주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복되고 은혜롭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탄이 우리 마음을 막아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마음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마치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속여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들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그 다윗과 그 이제 아들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그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은총,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그걸 폐하거나 없애거나 빼앗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약속,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이 내 마음을 속여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게 해서, 야,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나? 그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상실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이거는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어떤 행위로도 여러분 이 은혜는 소위 말하는 없어지거나 폐해지거나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는 전쟁마다 승리가 되니까 그때는 전쟁을 장군들만 내보내고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낮잠을 잤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왕궁을 거닐다가 뭘 봤느냐면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난 그 이제 사건이 그 바세바 스캔들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문 1면 톱 기사를 장식한 그 바세바의 그 이제 스캔들에 그 말려가지고 그 이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하고 그걸 동침을 하고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숨기려고 또 뭘 했느냐면 그걸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가지고 또 하필 이제 일이 그 꼬이려고 하니까 그 한 번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렀어요. 그래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갔다 왔으니까 왕을 만나고 이제 그래 집에 가서 자라. 그러면 이제 남자가 전쟁터에 오랜 동안 있다 왔으니까 아내하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되면 열 달이 지난 뒤에 아이가 생기더라도 이제 그 남편의 아들로 생각하지 다윗의 아들로 생각 안 하고 참 죄 짓는 거 보면 머리 잘 돌아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아가 너무 이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 알아보니까 저녁에 집에를 안 가고 이제 쉽게 말하자면 요즘 우리 이제 회사나 이런 데로 말하자면은 당직실에서 당직 쓰는 사람하고 같이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애가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아유, 저 눈치 없는 놈 말이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 아내하고 지내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다 덮여가지고 이게 완전 범죄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불러가지고 막 술을 먹였어요. 이제 우리아를 위해 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풍악을 울리고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지면 이제 어디 가라고? 집에 가라고. 하이, 그런데 이 우리아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도 또 이제 그 당직실에 가서 또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요압이라는 장군한테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최전선 제일 선봉에 서서 싸우게 해가지고 싸움이 한참 치열할 때 우리아한테만 이야기하지 말고 전부 후퇴시켜라.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그 우리아를 막 책망을 했어요. 근데 진짜 다윗이 그때 그 자기의 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악한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이 뭐냐면은 압살롬의 반란이거든요. 그래,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윗이 다 망하게 생겨가지고 맨발로 도망을 가고 울면서 피해가고 극히 이제 일부 신하들만 다윗 편에 따라가고 거의 대부분 다 압살롬 편에 서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야, 저 다윗 저거 끝났다. 이제 다윗 저거 이제 망했다. 다윗 저거 저런 악을 저질렀으니까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저런 악을 저질렀으니까 이제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 시편 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하고 또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이제 하나님 다윗을 안 도우신다. 다윗과 함께 안 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왜? 그런 악을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위치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식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그러더라는 것이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은혜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나 다윗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그 은총은 폐하거나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입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죄악으로도, 우리의 어떤 허물로도, 우리의 어떤 거짓된 것으로도, 우리의 어떤 그 악한 것으로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실수가 없거나 허물이 없거나 연약함이 없어서 복을 받았거나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저지른 악이나 허물이나 연약함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었냐 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다윗이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이제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또 누가 봐도 형편이나 조건으로 볼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실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한 번도 다윗을 버린 적이 없었고 버릴 수도 뭐하다고요? 없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거나 은혜를 버리거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그걸 보고 성경에 이제 변개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건이라 그래요. 시건. 여러분, 이 높은 사람들, 어른들한테 쓰는 말은 용어가 틀려요. 여러분, 대통령의 부인을 뭐라 그래요? 영부인이라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부인을 뭐라 그래요? 마누라. 그죠? 대통령의 딸은 뭐라 그래요? 영애라 그래요, 영애.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아들은? 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모르시는 게 있어야 제가 할 이야기죠. 영식이라 그래요, 영식. 예? 왜 웃으세요? 그런 것처럼 높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말을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거짓말. 그런데 거짓말이라 안 그러고 시건이라 그래요. 시건. 뭐라 그런다고요? 시건. 이거 이제 뭐냐면은 밥 식자, 이제 먹을 식자에다가 말씀은 자, 말씀을 먹었다. 예? 말씀을 먹었다. 여러분, 문자를 보내는데 답장이 안 와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왜 문자를 씹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요즘 아이들 쓰는 용어를 이해를 못해 해독을 해야 돼요. 사진 갖다 놓고 찾아봐야 돼요. 그 문자를 보내, 아니면 문자를 씹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민수기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그랬어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향한 축복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막을 수 있거나 그걸 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악도, 어떤 허물도, 어떤 추하고 어떤 거짓된 것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정말 그 우리의 악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지른 악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실수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그 인간적이고 행위적이고 육신적인 그 선악 간의 지식에서 나온 그 생각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탄이 하나님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거나 변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마귀가 어디에다가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의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일을 해서 우리 마음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주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 같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례는 믿음이 없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가를 선택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분란을 끌어오고 고통을 끌어오고 갈등을 끌어오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변했습니까? 변치 않았습니까? 변치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행위를 보여주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정죄 속에 빠지게 하고 거기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 속에 빠지고 거기에 매인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왜 우리 악함을 드러내시고 왜 우리의 추함을 드러내시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은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은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뭐 잘할 때도 있고 선할 때도 있고 또 뭐 때때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역자니까 내가 때때로 뭐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위하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꾸 내 모습을 들추어내고 내 악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제가 드러날 때마다 좋은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악한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불신의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불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 모습을 모를 때는 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안 이러고 싶은데. 제가 남미에 가가지고도 하나님이 하니까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준비해 주시냐면 가보니까 월드캠프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이제 그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시험이 들어있고 너무 준비가 미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목사님이 막 답답하시니까 그 불통이 그 화살이 이제 나중에 가니까 저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꾸중 듣고 간섭 받을 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혹시 그런 거 좋아하는 분 있으면 그거 다 가져가세요. 예.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신앙 교제를 하다가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이렇게 그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느냐니까 자기는 욥과 같은 신앙을 하고 싶다 한다. 야, 참 이 사람 뭘 성경을 모르는구나. 성경에 욥의 인내를 보라. 그가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았다 하니까 그것 말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 인간의 의의 그 깨뜨리려고. 남미에 가니까 페루에 그 우리를 도와주시는 의원님 한 분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그분이 이제 우리 한국에 월드캠프 때 오셔가지고 장관 포럼 때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상원 의원이신데. 그래 가서 막 그 월드캠프 하면 그분이 진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요. 어떤 면으로 막 우리 IYF 우리보다도 더 마음 쓰시고 더 열정적으로 막. 근데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하필 저분 이름이 저 압살롬이냐 그러니까 아, 이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성경에 압살롬이 머리끝에서부터 발까지 흠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동경해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다는 거지 압살롬이라고.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모습을 모를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하는 줄 알고 내가 교회를 위하는 줄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악간의 생각 속에서 내가 왜 이렇지? 또 그 다음에 내가 악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내가 내 속에 거스리는 마음이 올라올 때 왜 이러지? 여러분 그 자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소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항상 우리는 악한 것밖에 없는 인간이다. 우리는 거짓된 것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가 다 거짓된 것밖에 없다. 내게서 나오는 건 전부 악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드러내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전부 거스리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인간이 하는 일은 악을 저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복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저주받을 조건밖에 없고 멸망받을 조건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그 우리의 악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너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앞으로 이끌어서 그 하나님 안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너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로마서를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제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라. 자, 1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한 일은 범죄한 것밖에 없고 악을 저지른 것밖에 없고 우리가 한 일은 정죄받아야 할 일들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하면 의롭다. 정말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폐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멘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밤이 어두울수록 오히려 그 밤 하늘에 있는 별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악이 주님의 은혜를 가리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그런 우리 자신에게 얽매이게 하고 우리 행위에 얽매이게 하고 우리 연약함에 얽매이게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빠지고 절망 속에 빠지고 압살롬으로 인하여 다윗이 성경에 읽어보면은 왕궁도 버리고 후궁도 다 버리고 울면서 죄를 무릅쓰고 맨발로 도망을 갔다 그랬거든요. 야,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맨발로 목숨 자기 살리려고 도망을 가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많은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저 봐라, 다윗이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악을 저지르더니만, 저렇게 죄를 저지르더니만은, 그래, 하나님은 확실히 보응하셔. 근데 여러분, 그때도 다윗은 자기를 바라보거나 행위를 바라보거나, 여러분, 그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 칼을 겨누었다. 여러분,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차라리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놈 만나지 마라 하더라고요. 새끼 잃은 앙콤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미치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이 왔는데 자기 자식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왕위를 뺏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 위치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너무 든든하셔가지고 전혀 안 무너지십니까? 보통 사람은 뭐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겉으로 뭐 안 그런 척 해도 뭐 조금만 그러면 마음이 팽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윗은 그 시편 3편을 읽어보니까 이야, 정말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고, 이런 시편을, 시편은 말 그대로 시고 노래잖아요. 찬송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노래를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자기가 악한 것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는 추한 것밖에 없고 거짓된 것밖에 없고,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올 때부터 죄악된 인간으로 태어나와가지고 일평생 악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이 영원히 패할 수 없는 다윗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17장에 돌아가니까 사무엘하 7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어떻게 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나라는 무너질 수 없는 나라고 다윗의 위는 무너질 수 없는 위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가 조금만 그 외적에 막 침입해도 막 흔들리잖아요. 물론 안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우리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입니다. 25장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로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아니하고 폐하여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구나. 근데 마귀가 우리 마음을 좁혀서 우리 마음을 닫게 해서 마치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다윗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좁힌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서 스스로 좁아졌느니라. 그래 항상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마음을 좁히는 거예요. 악한 인간이 마음을 좁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자기가 잘했는 줄 알고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실수하거나 연약하거나 허물이 나타날 때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게 얽매이게 되고 정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마음이 변했거나 하나님 편에서 마음이 달라졌거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이 달라진 게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이 믿음에 견고하지는 않더라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근이 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도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보면 참 좀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은 화장실을 안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한 1년 학교 다녀봐도 화장실에서 선생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올라가가지고 이제 뭘 알았느냐면 그때 우리 초등학교에 교직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 당번이 돼가지고 그 청소 허락해서 가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 와서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 속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우리하고 뭐가 달라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우리보다 뭐가 나아도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내를 방패마귀로 해서 자기 살아남으려고 만약에 우리 집 사람하고 살다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이혼 소송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보다 훨씬 그 어떤 때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살다가 뭘 좀 잘못해줘 그러면은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내가 당신을 믿은 내가 문제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꾸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셔도 자기가 볼 때 아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네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마 대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놈의 아들, 아들, 아들. 이제 고마 지겹습니다. 됐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또 나타나가 또 아들 주시겠다 그러고 또 아들 주시겠다 그러고. 그래, 하나님이 보니까 아들을 낳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기대를 두었다가 하나님이 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갈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기대를 두었다가 그래 결국 하나님 안에 준비되어 있는 이삭. 그 이삭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우리가 연약함이나 허물이나 실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 안에 준비된 것을 우리 마음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비된 은혜를 우리 마음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삭이 딱 주어지니까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세워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 세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로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것도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75세에 들어와서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고 100살이 되어서 얻었잖아요. 그 늙어서 노년에 들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걸어갔던 그 길을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더라는 거지요. 하인들하고 같이 그래 아들이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길을 가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한 3일 걸렸던가 봐요. 아들이 이제 보니까 분명히 산에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나무도 짊어지고 가고 있고 불도 있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은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놈아 바로 너다. 근데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아들이 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아들을 살려내어서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밖에 없고 이루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번제로 드렸다고 그냥 끝나면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삭을 마치 죽은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은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 이미 이삭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막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또 내가 믿음에 서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내 자신을 바꿔보려고 하니까 또 막 안 바뀌는 것 같고, 하여간 막 애를 써보고, 뭐, 그렇게 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신앙이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믿음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성경에 읽어보니까 아비가일이라고 여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여자의 원래 남편은 나발이었습니다. 그 나발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발로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나타나는 나발의 모습을 보니까, 물론 옛날부터 좀 나발이 미련하고 그런 줄은 알았지만,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의 소년들이 찾아오면서 나발의 마음에 보니까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윗을 거절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멸망받을 마음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가일이 나발과 더불어 사는 동안 그 여자가 사는 결과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발이 그걸 깨닫고 다윗을 영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마음에 자기가 이제 다윗에게로 시집을 가고 싶은데, 여러분,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에게 시집을 가면, 또 다윗이 영접을 했지만 아비가일을 나에게로 시집 와라 그렇게 부르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발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시집을 가면 그거는 음부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발이 어떻게 돼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시집을 갈 수가 있습니까? 나발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아이고, 저놈 인간 안 죽나? 저놈 인간 언제 죽냐?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비가일이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의 몸이 돌같이 굳어져서, 그 다음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나발이 죽으니라. 그러니까 나발을 누가 죽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발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비가일을 누구에게로 시집가게 하시려고. 다윗에게로 옮겨가서 다윗과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낳고 다윗의 자손을 낳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육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뭐냐? 내가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어서 처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연약함이나 우리 허물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을 것 같고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 같은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은 하나 그랬어요. 탕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탕자가 오히려 저지른 그 악으로 인해서 탕자는 나는 정말 아버지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지른 것은 악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정말 대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거스린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실 때 내가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잘못한 것보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 내 연약함보다는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놀랍고 크신 분이다. 내 정말 거짓된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인간적인 허물이나 연약함이나 추한 거나 악한 것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더 약하게 할 수도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